VOA 세계 뉴스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는 어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를 계속 추진하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CVID는 어려운 목표지만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매우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CVID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꽤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골드버그 지명자는 북한의 최근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향후 추가 도발을 예상하면서 미국은 강화된 억제력과 강력한 제재 집행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터무니없고 계속되는 도발은 물론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을 계기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성 김 국무부 특별대표의 전날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미국과 한국, 일본 간 굳건한 동맹과 함께 강화된 억제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 회원국들이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EU 이사회 의장국인 프랑스는 어제 EU 외교관들이 러시아 석탄 금수 조치 등을 담은 러시아에 대한 다섯 번째 제재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에너지를 겨냥해 처음으로 합의한 제재 조치입니다. 의자국인 프랑스는 이번 제재 패키지는 매우 거대하다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새로운 분야까지 확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에 따르면 러시아는 유럽연합에 대한 석탄 수출로 한 해 약 40억 달러, 이와 44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러나 회원국들 간 이견으로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 중단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EU가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수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유엔 총회가 어제 표결을 통해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 자격을 정지시킨 데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의미 있는 조치라며 러시아의 거짓말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지역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에 정당하지 않고 잔혹한 도발을 규탄하고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용감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지하는 건 바로 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이날 오전 긴급특별총회를 열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정지를 의결했습니다. 미국이 발의한 관련 결의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도 통과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러시아 최대 군함 제작업체와 다이아몬드 채굴사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추가된 군함 제작업체인 유나이티드 쉽빌딩 코퍼레이션과 다이아몬드 채굴회사인 알로사는 모두 러시아 국영기업입니다. 두 회사는 이번 제재로 미국 내 금융기관 접근이 차단됩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알로사는 전 세계 최대 규모 다이아몬드 채굴 기업으로 러시아의 다이아몬드 채굴량의 90%가 이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러시아의 비에너지 부문 10대 수출품 중 하나로 알로사의 지난해 수입은 42억 달러에 이릅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의 군함 제작업체인 유나이티드 쉽빌딩 코퍼레이션뿐 아니라 미 회사의 계열사와 이사진들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러시아 언론인 드미트리 무라토프, 노바야 가제타 신문 편집장이 페인트 공격을 당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무라토프 편집장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사마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붉은 페인트와 아세톤이 섞인 물질을 자신에게 투척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페인트 혼합 물질을 던지면서 무스토프,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받아라고 외쳤다고 밝혔습니다. 무라토프 편집장은 노바야 가제타 유럽판에 페인트 물질을 뒤덮인 뒤 눈이 심하게 아픈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노보야 가제타는 러시아 내 대표적인 독립신문으로 평가되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인터뷰한 뒤 러시아 당국의 경고를 받고 지난달 운영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무라토프 편집장은 러시아 당국에 맞서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8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BID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는 긴장을 조성해 관련국들의 우려를 악용하는 북한 정권 수법의 대표적 사례라고 미국 정보 당국자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폐쇄했다고 밝힌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실험 준비를 하는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다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2도에서 13도, 낮 최고 13도에서 2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는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BI는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부합한다며 계속 단호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된다면서 미국은 강화된 억지력과 강력한 제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 지명자는 7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BID는 어려운 목표지만 미국의 비확산 목표와 매우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Comprehensiv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CBID를 목표로 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CBID는 미국의 억제정책과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 확대, 심화하며 모든 기회와 유엔결의, 자신의 약속과 국제합의를 어기는 북한의 불량 정권으로부터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는 미국의 정책과도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우리가 이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자리에서 인정하겠다면서도 CBID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꽤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북한에 있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향후 추가 도발을 예상하면서 미국은 강화된 억지력과 강력한 제재 집행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utrageous and continued provocations from the north are, of course, deeply troubling, concerning.
또한 북한의 터무니없고 계속되는 도발은 물론 매우 우려스럽다며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을 계기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전날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에 우리는 미국과 한국, 일본 간의 굳건한 동맹과 함께 강화된 억지력으로 대응해야 하며 제재가 가능하고 다양하고 강력하게 이를 계속 집행할 수 있을 때 북한의 이런 위협을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런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이런 도발은 불법적이고 유엔 결의 위반이며 자신의 약속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추가 제재로 대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의 주요 책임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이 최근 유엔에서 시도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를 저지한 중국과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있는 유엔 안보리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I also know that we will take measures as we have.
골드버그 지명자는 북한의 이런 종류의 도발 뒤 우리가 독자적인 조치를 통해서나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면 이전에도 그랬듯이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유엔에 의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지낸 골드버그 지명자는 국제 금융 시스템과 국제 무역과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은 물론 내부 여론을 파악하기 힘든 북한에 대한 제재 집행의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제재는 효과가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정책이 아니며 미국과 세계의 영향력 그리고 힘의 다른 요소들이 동반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I think sanctions work. but they're not a policy in and of themselves.
또한 북한은 제재 해제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전제 조건 없이 제안한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북한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제재는 중요한 요소지만 그 자체로 재기능을 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지방자는 중국의 느슨한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반대한 점을 언급하며 중국은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하자는 미국의 입장과 달리 미국의 양보를 요구한다면서 미중 간 대북 접근법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Chinese did not vote.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국과 대북 협력을 추구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며 제재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 자체만으론 재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북한과의 협상 진전, 비핵화 논의 복귀, 그리고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중국과의 협력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로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Absolutely. I think that is a role.
골드버그 지명자는 주한미국 대사가 한일관계의 개선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면서 기술적으로 진보되고 과학적으로 선진화된 두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북한 문제뿐 아니라 역내와 전 세계적으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더 협력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로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골드버그 지명자는 한국의 경우 반도체용 전기 배터리를 위한 투자를 미국에 하고 있고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며 중국에 대한 한국의 의존을 제한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분야가 있으며 취임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는 긴장을 조성해 관련국들의 우려를 악용하는 북한 정권 수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미 정보 당국자가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국장실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은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최근 연이어 내놓은 담화는 북한 정권이 사용하는 수사적 위협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북한은 긴장 상태를 만들어 이 긴장 고조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악용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담화가 북한 수사적 도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사일러 담당관은 말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김여정의 담화는 다음 주에라도 한국이 북한 전술 핵무기에 희생될 것 같은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하지만 그보다는 그것이 그들이 택하는 방향이라면 우리는 그에 맞서 스스로를 무장할 필요가 있다는 북한의 의도가 담긴 전술적이고 단기적인 연출의 일부라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5일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앞서 3일에도 박정천 당 비서와 함께 서욱 한국 국방장관이 최근 군 행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시 발사 원점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는 비난 담화를 냈습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북한이 한국에 대해 강압적이고 강요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한국이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는 시기를 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핵무기 보유를 강조하며 한반도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 우세하다는 점을 한국이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현재 북한은 미국과 협상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기대가 없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대한 외교적 목표는 국제사회를 지치게 만들어 미국과 한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나머지 세계가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사일러 담당관은 말했습니다.
I know that we see from North Korea is a proclamation of...
한편 사일러 담당관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미국과 중국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우리가 중국과 협력하기 위한 노력이 약화시키지 않는 이유는 중국이 이 사안에 대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정에 대한 중국의 단기적 열망이 결국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중국에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일러 담당관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 것이며 중국도 이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7일 우리는 핵무기와 함께 미사일 역량을 개발하는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에 2023 회계연도 예산안 검토를 위한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5일 하원에서 열린 관련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과 같은 내용입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하원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서면 답변을 상원에 제출하며 북한의 계속되는 무기 실험과 개발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 그리고 미국 본토에도 실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탄도미사일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전역에 걸친 동맹국과 파트너국은 물론 미국 본토에도 실질적인 위험을 철회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국민들과 한반도는 물론 영내 전역의 평화를 희생시키면서 군사력에 대한 근시안적인 초점에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과 관련해선 지상기반 중간단계 방어체계와 이 체계의 지속적인 현대화와 확장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포괄적인 미사일 격퇴 접근법에서 중요하고 효과적인 요소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8년 폐쇄했다고 밝힌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 정황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이 밝혔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해야 3번 갱도 굴착과 복구 작업에 진전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루카와 가스이사 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민간 연구단체 오픈 뉴클리어 네트워크를 통해 6일 발표한 풍계리 핵실험장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달 말 보고서 발표 당시와 비교해 남쪽 3번 갱도 복구에 진전이 있었다며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루카와 전 위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남쪽 3번 갱도 입구 주변에 쌓여있던 눈이 치워진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흙더미 근처와 갱도 입구로 이어지는 도로 표면에 평탄화 작업이 진행된 모습도 포착됐고 중대형 장비 등을 적재한 차량이 현장에 오간 흔적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움직임은 3번 갱도에서 굴착 후 나온 폐석을 지속적으로 운반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풀이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31일과 지난 6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갱도 주변에 굴착 후 나온 폐석이 적재된 양이 더욱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갱도 인근에서는 복구작업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새 건물이 포착됐다며 이는 3번 갱도 굴착과 복구작업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또 지난달 28일자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방수포로 덮인 기존 정사각형 구조 물체가 사라졌으며 대신 3번 갱도의 2차 입구로 추정되던 곳 근처에 터널 입구로 보이는 형태가 새롭게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존의 정사각형 구조물이 통나무 더미를 나타낸 것이었다면 이 통나무를 갱도로 운반해 굴착 중 내부 구조를 지지하는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이러한 위성사진 관찰을 바탕으로 북한이 지난달 28일을 기점으로 3번 갱도에 2차 입구를 설치하고 갱도 내부 굴착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잠재적인 핵무기 실험에 사용할 수 있도록 3번 갱도 복원 작업을 계속 진척시키고 있다고 분석하며 이는 북한이 2차 입구를 통해 핵무기 시험장 3번 갱도를 복구하는 과정에 있다는 지난달 보고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의 다른 현장에서는 발군이나 공사 등 복구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앞으로도 풍계리 핵실험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후루카와 전 위원은 앞서 지난달 말 공개한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 분석 보고서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내 4개 갱도 중 과거 핵실험에 사용된 적이 없는 3번 갱도로 통하는 남쪽 입구에서 활발한 핵실험 사전 준비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남쪽 입구 주변에 철거된 건물 부지에 통나무와 흙더미가 쌓여있는 모습이 새롭게 발견됐으며 차량과 인원 움직임도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쪽 입구 주변에서 새 건물과 방수포로 덮인 정사각형 구조의 물체가 새롭게 발견됐다며 이는 3번 갱도 남쪽에 2차 입구를 만들기 위한 굴착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통일부의 차덕철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이 해금강 호텔을 일방적으로 해체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 간 협의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근 현대아산이 운영하는 한국 측 시설인 해금강 호텔을 해체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달 초부터 관련 동향을 주시해오다 지난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 측에 관련 움직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공개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면서 협의에 응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차 부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은 남북협력을 상징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해금강 호텔을 일방적으로 해체하는 것은 상호 존중과 협의에 입각한 남북공동노력의 취지에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북한의 열병식 준비 모습이 더욱 구체적으로 포착됐습니다. 수만 명의 주민들이 김일성 광장에 모여 대형 카드 섹션을 연출했는데 붉은 물결 한가운데 일심 단결 구호도 등장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7일 김일성 광장은 수만 명의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이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랩스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김일성 광장 서쪽과 동쪽 지대 전체와 북쪽으로 이어진 도로가 인산 인해를 이룬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민들이 모두 빨간색 수술과 꽃을 들고 있는 듯 인파가 운집한 곳은 모두 붉은색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김일성 광장의 연단에서 가장 가까운 서쪽 지대에 모인 인파는 붉은 바탕 위에 일심 단결이라는 노란색 대형 문구를 만들었고 동쪽 지대에는 역시 군중이 만든 붉은 물결 위에 조선노동당 로고까지 형상화했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달 21일과 29일 이곳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김일성 광장 서쪽 지대에 약 7분의 1을 채울 만큼의 군중이 운집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29일 모인 인파는 붉은색을 띠고 있어 본격적인 열병식 예행 연습 전조로 해석됐습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열병식을 약 한 달 앞둔 시점부터 주민들을 동원해 연습에 나섰으며 열병식을 일주일쯤 앞둔 시점부터는 이번처럼 광장을 가득 채울 만큼의 인파가 붉은 물결을 이루는 장면이 포착되곤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약 일주일 후로 다가온 15일 김일성 생일을 기념해 열병식을 개최할 것이라는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 등 주요 일정을 계기로 열병식 등 행사를 해온 과거 사례가 있다며 김일성 생일 110주년인 15일 개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이 과거 최대 규모로 알려진 지난 2017년 열병식과 비슷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위성사진만으로 7일 김일성 광장에 정확히 몇 명이 동원됐는지 파악하긴 어렵지만 인파의 형태와 규모 면에서 2017년 4월 15일 포착된 현장 모습과 흡사합니다. 당시 한국 언론과 정보당국 등은 북한군과 평양 주민 15만 명이 동원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열병식 개최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평양 미림 비행장 인근 훈련장에서도 관련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플래닛랩스가 촬영한 7일자 위성사진에 따르면 열병식 훈련장에는 곳곳에 차량 혹은 대규모 병력 대열로 보이는 점 형태의 사각형 26개가 포착됐습니다. 과거 전문가들은 각 대열에 도열한 병력을 50명에서 최대 300명으로 추정한 바 있어 만약 이들 점이 모두 사람일 경우 최대 7,800명이 훈련에 나섰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훈련장 북서쪽에 마련된 주차 공간에도 차량이 가득 들어찬 모습이 확인돼 이곳에 많은 병력이 모여있다는 진단에 더욱 무게가 실립니다.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어떤 무기를 선보일지도 관심사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14일 노동당 제8차 당대회를 기념한 열병식을 통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북극성 5형과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으로 불리는 KN-23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일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을 공개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에서 휘발유, 디젤유 가격이 급등하고 곡물 등 생필품 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생고가 악화되는 가운데 북한 당국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 이후 사상 통제를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북한 전문 매체들에 따르면 휘발유와 디젤유 등 연유 품목과 곡물의 가격 등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가 지표들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거나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올 들어 가격이 크게 오른 품목은 휘발유와 디젤유입니다. 한국의 데일리 NK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북한 내 휘발유 가격은 1kg당 평양에선 13,200원, 신의주 12,700원, 해산은 12,5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월 11일 기준 휘발유 가격과 비교하면 68%에서 98%나 급등한 셈입니다. 경유는 휘발유보다 가격 상승폭이 더 커서 4일 기준 1kg당 평양 9,600원, 신의주 9,450원, 해산 9,500원에 거래돼 올 초보다 2배가량 올랐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논과 밭갈이를 해야 하는 5월까지 농기계 연료인 휘발유와 디젤유 수요가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외에도 국제정세의 영향 때문에 가격이 급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농업 부문에서 디젤이나 휘발유를 이제 많이 소비하는 이제 수요가 증가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제유가 가격이 오르면서 북한도 수입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러시아 쪽에서 들어오는 게 조금 어떻게 잘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쌀과 옥수수 등 주요 곡물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과 올 1월엔 4,000원대 후반이었던 쌀 1kg 가격이 이후 꾸준히 5,000원대를 기록했고 지난 1일 기준으론 5,050원 선에서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옥수수는 지난 1일 기준 2,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옥수수의 경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 무역을 차단하기 전엔 킬로그램당 가격이 2,000원을 밑돌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했지만 곡물과 수입 생필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충희 소장은 북한 열차 무역이 15량짜리 화물열차 한 대가 하루 한 번 오가는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며 고공행진을 해온 생필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수출보다 수입이 월등히 많은 구조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의 대중교역이 연초보다 오히려 줄어든 추세라며 북한이 그나마 들여온 물품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등 행사 관련 품목이거나 건설자재, 의약품 등에 치중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또 민생에 직결된 장마당 물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개인 무역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 무역, 밀무역, 기관 무역, 국가 무역이 다 이제 통용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개인 무역들은 거의 다 중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마당을 베이스로 하는 쪽의 유통은 지금 현재까지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국가 단위에서만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가의 수요 차원에서만.
이처럼 심각한 민생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연초부터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쏘고 최근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에까지 나서면서 주민들에 대한 사상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김승철 북한기역방송 대표는 북한이 ICBM 발사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등장하는 동영상 등 선전물들을 만들고 내부 불만을 단속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번에 그 미사일 발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지금 강연회, 학서, 돌기대회, 감상문 쓰기 그런 거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을 계속 해야지 사회적인 불만이나 뭐나 이런 걸 이제 통제하고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조충희 소장은 주민들 사이에선 민생고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연이어 큰 비용이 들어가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당국의 행동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 소장은 올해가 김정은 정권 출범 10주년인데 김 위원장이 집권 초 약속했던 경제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권한행군 한다면서 미사일을 왜 이제 자꾸 시험하냐. 그러니까 미사일 하나에 두는 돈의 가격이 상당한 걸로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그 돈이면 북한 주민들이 그렇게 허리띠를 절라매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ICBM 도발 직후인 지난달 말 이전에 없던 선전부문 일꾼 강습회를 대대적으로 열었다며 이는 경제난을 풀지 못한 상태에서 사상전을 앞세워 민심 이반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강습회가 개최된 지난달 28일 참가한 선전부문 간부들에게 서한을 보내 반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를 타파하는 데 사상전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면서 철저한 사상제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유럽의회가 종교 박해 등 북한 당국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의회가 7일 종교 소수자 박해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 상황으로 명명된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장기간 지속된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종교와 표현의 자유 탄압 등은 물론 코로나 국면의 인도적 우려와 함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문제 등도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먼저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이며 국가가 시민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상황이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이후 개선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박해를 포함해 북한 정권에 의한 초법적인 살인, 고문, 성폭력, 이미 구금 등이 여전히 조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현재와 과거 최고 지도자들과 정부에 의해 조직적인 방식으로 행해진 수십 년간의 국가 억압에 대해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살인, 노예화, 고문, 감금, 강간, 강제낙태와 성폭력, 정치, 종교, 인종, 성별에 따른 박해, 강제적인 인구 이동과 실종, 장기간의 기아 사태를 초래하는 반인도적 행위 등을 중단할 것을 김정은에게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 종교 공동체에 대한 모든 폭력을 멈추고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부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접근 방식에 대해 전염병의 정치 도구화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근본적으로 억압된 식량과 보건, 이동, 표현, 정보의 자유 등에 대한 권리를 더욱 제한하는 등 불필요하고 극단적인 조치를 시행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북한 당국의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주민들이 적시에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직면한 식량 상황의 심각성과 이로 인한 주민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악영향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주민이 필요한 식량과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에는 지난달 24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발사는 불필요하고 위험한 도발로 유엔 안보리 다수 결의에 대한 위반이며 국제와 영내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 CVID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모든 법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기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계속 지지하며 이는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과 함께 비핵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화해를 증진하고 적절한 절차를 수립하길 권고한다면서 해결되지 않은 군사적 대립을 끝내기 위해 관련국들은 종전선언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인권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와 현재의 반인도주의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의 중요성과 함께 북한 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 설치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이사회는 EU 국제인권제재체제에 따라 인권유린의 책임 있는 이들을 겨냥해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는 유엔 난민협약 당사국으로서 국경을 넘어오는 탈북자들의 망명 요구를 거부하며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지 말고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도록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조셉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전날 헬레나 달리 EU 평등담당 집행위원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종교와 신념의 자유 증진은 EU의 우선순위라면서 의회 결의안 추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Regretfully, there are no signs of improvement. On the contrary, increased controls on the flow, on the inflow of information.
보렐 고위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보 유입에 대한 통제 강화, 시장 활동 제한, 인도주의 기관의 철수 등은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지난 25년 동안 유럽연합은 인권 존중이 지속 가능한 안보와 경제 발전의 길이라는 점을 인식할 것을 북한에 촉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은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다며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회가 북한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약 6년 만입니다. 유럽의회는 앞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인 1월 21일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함께 핵실험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무역 기록을 남긴 10여 개 나라가 한국과의 무역액을 혼동해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제사회에 보고된 북한 무역액이 상당 부분 왜곡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첫 9개월간 북한과 무역기록을 남긴 나라가 46개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나라는 자체 세관 기록을 취합해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 사이 북한의 대외 무역액은 약 2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 패널은 이 같은 수치에 상당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과의 세부 거래 내역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질의에 일부 국가는 한국과의 무역을 북한과 한 것으로 잘못 표기했다고 해명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북한과 무역을 한 64개국 중 무역 수치에 오류가 있다고 확인한 나라는 14개입니다. 이 가운데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중국, 덴마크, 에스와티니, 룩셈부르크, 터키, 영국 등은 구체적으로 한국을 북한으로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도 한국에서 수입된 7,000달러치의 전자제품을 북한에서 온 것으로 잘못 신고했다고 전문가 패널에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실수를 시인한 나라의 물품 액수를 더할 경우 전체 무역액에서 약 520만 달러가 줄어들며 아직 해명을 하지 않은 나라의 액수까지 합치면 더 큰 금액이 총액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대외 무역액으로 알려진 수치가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많은 나라가 2021년 북한과의 무역 활동을 무역 자료에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면서 이들 나라가 세관 신고 과정에서 잘못된 국가 코드를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당수 나라가 실제 무역국인 한국의 국가 코드 KR 대신 북한에 적용되는 국가 코드 KP를 잘못 입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패널은 국제표준화 기구가 둘 다 K로 시작하는 한국과 북한의 국가 코드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9월 오류가 수정되지 않은 북한의 수입액은 1억 5,704만 달러이며 북한의 수출액은 4,776만 5천 달러입니다. 이 기간 북한과 가장 많은 무역액을 기록한 나라는 전체 무역액의 90%에 달하는 1억 8,532만 달러의 무역 기록을 남긴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다음으론 무역액 667만 달러를 기록한 아프리카 나라 잠비아가 무역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태국과 영국이 각각 171만 달러와 153만 6천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중 잠비아는 전문가 패널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태국의 경우 세관 서류에 오류가 있어 이 수치를 수정했다고 전문가 패널에 밝혔습니다. 또한 영국도 한국을 북한으로 잘못 기재해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혐의로 최종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 씨의 변호인이 검찰의 구형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리피스 씨의 변호인은 6일 미 재판부에 서한을 보내 최근 검찰의 구형 형량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건을 담당 중인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지난달 재판부에 제출한 선고 제안서에서 그리피스 씨에게 63개월에서 78개월 범인의 실형과 100만 달러의 벌금을 구형한 바 있는데 검찰의 주장에 다소 과한 면이 있다는 게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변호인은 검찰의 구형 중 벌금액인 100만 달러 부분을 특히 문제 삼았습니다. 미국 보호관찰소가 63개월형과 함께 제안한 2만 5천 달러의 벌금액을 크게 상회한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피스 씨가 이번 범죄를 통해 어떤 수익도 거두지 않았다는 점과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사건에서 벌금 부과가 흔치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재판부가 2만 5천 달러의 벌금을 권고한 미국 보호관찰소의 의견에 더 귀를 기울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 측이 그리피스 씨를 북한의 암호화폐를 전수한 유일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지만 북한은 과거 미국의 소니 영화사 해킹 범죄를 일으켰고 그리피스 씨의 방북 이전부터 랜섬웨어 범죄로 피해자들로부터 암호화폐를 가로채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의 개발자인 그리피스 씨는 지난 2019년 4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가상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미 수사당국에 체포됐으며 약 2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지난해 9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지난달 재판부에 제출한 선고 의견문을 통해 그리피스 씨가 자신의 행동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24개월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리피스 씨의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그리피스 씨가 저지른 위법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하며 다른 이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또 불안정하고 폭력적인 정권을 돕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서 변호인의 희망 형량보다 약 3배가 높은 63개월에서 78개월 범인의 형량과 100만 달러를 구형했습니다. 또 그리피스 씨가 적대적인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국의 제재 회피를 선택한 미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는 북한이 자국민에게 만행을 저지르고 핵 역량으로 미국인을 위협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방북을 통해 제재 위반과 연관된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전수한 암호화폐 전문 기술이 북한의 제재 회피 목적에 사용될 것이란 점 또한 미리 인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문을 접수한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오는 12일 선고 공판을 통해 그리피스 씨의 최종 형량과 벌금액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함지합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법원 출석이 또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문철명의 수감 기간도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철명의 국선 변호인이 문철명의 법원 출석일에 대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변호인은 6일 법원에 보낸 서한에서 검찰과 공동 요청이라며 문철명에 대한 법원 심리가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한 증거물을 계속 제시 중이고 변호인은 이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8일로 예정된 심리를 30일 후인 5월 첫째 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8일부터 다음 심리일까지의 기간에 신속 재판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해달라면서 문천명도 이런 요청에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천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 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돼 지난해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입니다. 지난해 5월 화상 연결 방식으로 열린 인정신문에 모습을 드러냈던 문철명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판에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첫 사전 심리는 당초 지난해 7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변호인과 검찰의 요청으로 9월로 한 차례 미뤄지고 이후 11월과 12월 그리고 2월로 추가 연기됐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이번에도 사전 심리일 연기를 허가할 경우 문천명의 법원 출석은 6번째로 연기되는 겁니다. 또 지난해 3월 이후 1년 넘게 수감 상태를 유지해온 문천명은 수감 15개월이 지나서야 법원 심리에 출석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북한 사업가가 미국의 법정에 선다는 점에서 이번 문천명 사건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공동 피고인, 즉 공범을 언급한 바 있어 제3의 인물 등에 대한 추가 기소가 이뤄질지에도 많은 관심이 쏠립니다. 실제로 지난해 초 공개된 이번 사건의 기소장에는 문철명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인물과 함께 2014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싱가포르 소재 신사르 무역회사에 총 8차례에 걸쳐 최소 2만 달러에서 최대 13만 달러를 결제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 밖에 문철명 등이 여러 위장회사를 이용해 미국 달러를 거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실명을 밝히지 않은 여러 인물을 피고로 지칭했습니다. 또 일부 중국인과 중국회사 등의 공모자 혹은 공모회사라는 표현을 사용해 문철명 외에도 이미 추가로 기소됐거나 혹은 기소를 앞둔 인물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졌던 미국 내 북한 관련 단체들의 행사가 대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여러 단체들이 북한 관련 연례 행사와 특별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본부를 둔 레아 인터내셔널은 오는 7월 연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친구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단어로 지난 2005년 설립된 이 단체는 기독교 신자인 영어권 한인들이 중심이 돼 북한 주민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단체 웹사이트에 따르면 올해 행사는 인파워 포틀랜드 2022 브레이킹 그라운드, 그라운드 브레이킹이라는 제목으로 열립니다. 미서부 오레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리는 올해 행사는 미주 각지에서 모인 기독교인들이 코로나로 국경이 폐쇄된 북한 관련 활동을 준비하고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행사에서는 목회자와 현장 사역자, 실무자들이 경험을 공유하는 등 깊이 있는 주제 토론도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이 단체는 2027 대추수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통해 세계 각지와 한국교회에서 648명의 사역자를 세우고 북한의 27개의 도시를 지원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7년까지를 목표로 문화, 생활, 기술과 기독교 신앙 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 단체는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기독교 부흥이 있은 지 120년이 되는 2027년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레아 인터내셔널이 미국 내 한인 1.5세와 2세를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1세대가 주축인 워싱턴 북한 선교회도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24일 단체 설립 6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3명의 선교사 파송식이 진행되며 지난달부터 시작된 연례 디아스포라 통일선교 아카데미 세미나도 같은 날 열립니다. 특히 7월에 열리는 이 단체의 2022 통일 북한 선교사 세계대회는 복음 통일 선교를 위한 학문적 연구와 전략 개발, 유럽과 동아시아 한국의 선교사 사역 보고와 증언 청취, 세계 디아스포라 복음 통일 선교 기반 조성과 선교사 네트워크 구축을 취지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미 동부 버지니아 지역 한인교회와 매사추세츠에서 열흘간 진행되며 한국과 미국, 영국, 독일 등지에서 15개 단체와 기관에 소속된 15명의 목회자와 선교사, 탈북민 인권운동가, 학자 등이 참여합니다. 미국의 대북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버텔, 영국 내 북한 어린이 지원 등 3개 단체는 중국과 북한, 제3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내지 선교사역 강의를 맡았고, 탈북민 상담과 치유사역에 3명의 강사, 김일성 대학 출신 탈북민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는 특수분야 통일선교에 6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3명의 북한 출신 학자들의 주제별 강연은 통일과 한반도 선교,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통일의 이야기, 미국과 한국의 소명을 주제로 다룹니다. 이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소명이란 주제 강연을 맡은 트루스 포럼의 조평세 연구위원은 VOA에 한반도 통일을 위해 민족주의를 넘어 자유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민족의 정체성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치관 밑에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고하게 이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논의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북진통일이라든가 상당히 호전적인 이미지가 이제 각인이 되고 어떤 체제의 다른 점을 뒤로하고 우리 민족의 동질성 이런 것들만 강조하다 보니까 점점 저희가 그 체제의 어떤 정체성이 깎여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확고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하는 조 연구위원은 그 정체성을 미한 동맹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올해가 조미수호 통상조약 140주년이라며 한반도 땅에서의 두 나라 역사와 기독교 역사는 자유의 가치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알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1882년 조선왕조 고종 19년 당시 조선과 미국이 맺은 조약으로 조선의 전권위원 신헌 김홍집과 미국의 전권위원 로버트 윌슨 슈펠트 간 재물포에서 체결됐습니다. 이 조약은 조선이 다른 나라와 맺은 최초의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그래서 대등한 입장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조약을 맺은 게 미국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한반도에서. 그게 상당히 의미가 깊은 일이 140년 전에 있었는데 그 140년 전에 그 조약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한반도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한반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의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1882년이죠. 그때 그 조약이 일어나고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조선 땅에 대해서 알려지면서 1885년부터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원래 중국이나 인도로 가려고 그랬던 선교사들이 다 조선으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때문에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자유라는 그 정체성, 자유인이라는 그 정체성이 서서히 도입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조 의원은 미한 양국의 자유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며 이를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한반도 관련 전문가 강연과 토론으로 채워질 이번 행사는 일반인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진의 선교여행 등의 일정으로 채워집니다. 선교여행에 대해 주최 측은 매사추세츠주 노샘턴에 미국인 선교사 묘지 등을 방문한 것으로 선교사들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고 코로나 팬데믹의 심각성이 누그러는 시점에서 활동 재개를 위한 격려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북한 선교대회 외에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망 5주기를 맞아 뉴욕에서 추모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과 매주 북한 인권 활동을 벌여온 조보얼 씨는 VOA에 오는 6월 원비어 씨 사망 5주기 행사를 뉴욕의 UN 북한 대표부 앞에서 연다며 오토 원비어 추모 사업회 설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추모제를 소규모로 진행했다며 미국과 전 세계에 흩어진 탈북민들이 한인들과 함께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에 따르면 원비어 씨 추모 행사는 다음 주부터 매주 이틀간 뉴욕의 타임스퀘어와 북한 대표부 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뉴스 따라잡기로 이 시간에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9년 4월 8일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과 회동합니다. 닉슨 미국 대통령의 초청을 받은 후세인 국왕이 사흘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입니다. 후세인 국왕은 이집트 등 아랍 국가들과 미리 조율한 중동 평화안에 대해서 닉슨 대통령과 협의합니다. 평화안에는 이스라엘을 인정하는 대신 이스라엘이 1967년 이른바 6.1 전쟁에서 점령한 지역에서 무조건 철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6.1 전쟁은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충돌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스라엘이 1차 중동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로 설정된 골란구원에 농작물을 경작한다고 선언했고 이때부터 시리아와 골란구원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된 것입니다. 시리아는 이집트와 군사동맹을 맺습니다. 시리아의 지원 요청을 받은 이집트의 대통령도 대이스라엘 전쟁 준비를 서두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포착한 이스라엘은 즉각 전시체제에 돌입하고 거침없이 진격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시나이반도와 수에즈 운하, 요르단의 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지역, 그리고 시리아의 골란구원을 빼앗았습니다. 불과 6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는 6월 6일 즉시 정전을 결의하고 쌍방의 수락에 의해 6월 9일 정전이 실현되지만 중동은 언제 또다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였습니다. 미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미국은 중동 지역의 강력한 친서방 국가인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닉슨은 후세인이 들고 온 중동 평화안을 거부하고 맙니다. 1973년 4월 8일 현대 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가 9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피카소는 1881년 10월 25일 스페인 말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피카소의 아버지는 미술 교사였고 피카소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데는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학교 교칙과 학교 생활에는 적응하지 못해 다니던 미술학교를 그만두고 19살에 프랑스 파리로 가 소외된 사람들을 작품에 담고 20살에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1905년 24살에 피카소는 파리에서 인정받는 화가가 됐습니다. 피카소는 틀에 박힌 것을 싫어했고 새로운 개념과 장르를 개척한 화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피카소의 대표작으로는 스페인 내란을 소재로 전쟁의 비극과 잔악상을 그려낸 게르니카가 있으며 6.25 전쟁을 주제로 그린 한국에서의 학살, 전쟁과 평화 등도 있습니다.
싱그러운 봄과 함께 VOA 한국어 방송이 새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변화하는 한국의 모습과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매주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 탈북민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350, 9490, 12090kHz로 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4시부터 5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